다시 일어나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독교 고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앞에 서 있는 참 많은 하나님을 사모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신앙의 고백을 글로 남긴 많은 믿음의 선배들, 우리가 그들의 글을 읽고 그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인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시간시간마다 은혜를 도와주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 가슴에 한 시대에 주님을 향해 살아간 사람들의 신앙과 그렇게 살게 만든 하나님이 누구신지 깊이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독교 고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다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많은 성도님들이 읽고 또 익숙해 있는 그런 책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과 더불어 말씀도 나누고 책도 같이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책이라는 것,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부탁한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 외롭고 고단하고 추운 감옥에서 필요한 것 한 가지, 두루마리 책을 가져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그 두루마리 책이 당연히 성경이라고 생각을 하죠. 성경 말씀과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특히 그때 성경 말씀 구약 말씀이 되겠죠.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했던 사도 바울, 성경뿐만이 아니라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책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여러 사람이 떠오르지만 금세계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워런 버핏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거의 전 재산을 파운데이션에 넣어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네이션하고 있는 특별한 분입니다. 자기 자신은 아주 허름한 집에 살면서 예전에 아주 오래된 허름한 차를 타면서도 그가 하는 특별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1년에 사람을 만나고 실제 일하는 것은 거의 며칠 되지가 않고 하루에 최소한 500페이지 이상의 책을 읽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00페이지 이상의 책을 읽으려면 하루에 최소한 6시간, 7시간, 8시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니 거의 하루 업무 거의 전부를 책을 읽는 데 보낸다는 겁니다. 책 읽기가 한 사람을 탄생을 시킨 거죠. 워런 버핏은 16살이 되었을 때 거의 비즈니스에 대한 책을 수백 권을 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늘 하는 말은 모든 세상의 중요한 이치, 그리고 그가 말하고 있는 심지어 돈도 책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책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죠. 사람이 책을 쓰지만 책이 사람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참 감사한 것은 기독교 역사에 성경뿐만 아니라 많은 책들이 우리 눈앞에 있고 그 책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러 갑니다. 우리가 오늘 첫 시간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의 책을 가지고 좀 다루려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 아마 누구나가 다 들어보셨던 책이겠죠. The Imitation Christi,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인생. 아마 성경 다음으로 거의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는 철로 역전과 함께 읽혀지는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신부가 약 500년 전에 쓴 책이지만 오늘까지 세계를 거듭할수록 개신교뿐만 아니라 카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에도 가장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책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마 여러분들도 책을 읽어보셨고 제목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책에 나오게 된 배경의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쓰는 걸, 감옥 안에서 그의 제목은 감옥에서 풀려나고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이걸 헬라어로 읽어보면 뚜또 브레네이테 엔 휘민, 너희들 안에, 엔 휘민, 너희들 안에 이것을 가져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그리스도 자체를 가져라. 네,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소유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뒤에 좀 나오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자기를 비우는 삶, 낮추는 삶, 죽는 삶, 그리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성령으로 사는 삶이라 볼 수 있는데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이어서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삼위일체라는 의미죠. 성부, 성자, 성령의 한 본체이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운다는 이 말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케노시스란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이 우리말로 말하면 비움이란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한 문장이지만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삼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삼일체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과 동등됨, 삼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된 분이라는 것,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람들과 같이 성육신의 의미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께서 땅 위에 살아가면서 보이셨던 삶을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늘에서도 자기를 비우셨을 뿐만 아니라 땅 위에 살아가면서도 자기 자신이 사라져버린 인생,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마지막은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영원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 땅에서 자신을 비워서 복종하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 모든 것들을 두고 오늘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마음에 품으라는 의미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라는 것이고, 그것을 정말 아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끊임없이 복종시키면서 살아갈 때 예수가 나를 통해서 살아나오는 삶이라고 바울은 빌립보서와 전서신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두고 오늘 이 책과 함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 우리도 참 많이 하는 고백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 원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20세 때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주님, 주님 닮기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오랜 세월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처럼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학창시절 때 선교사 훈련을 받고 또 말씀 훈련을 받으면서 언젠가 제가 이 기도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달라, 주님을 닮게 해달라는 기도가 얼마나 위험하고 그리고 죄인된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없는 인생,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있는 이미 죄성으로 물들여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 앞에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겠죠. 왜 불가능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실까? 바울은 다른 성경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심지어 너희 안에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 되라고 하는데, 도저히 우리가 이룰 수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인데 어떻게 우리 마음에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라고 바울은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을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어떤 삶인지 잠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를 닮아가는 최마지막 순간은 첫 시작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고 이 땅 육신으로 오는 것이고 자기를 끊임없이 부인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의 처음과 마지막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한다면 내 속에 있는 예수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내가 죽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죽음의 해결이 되어야 그 다음에 예수 닮는 삶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성정이 살아있는 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본헤프가 했던 말 한마디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예수님, 그분은 예수님께로 와서 죽으라고 명하신다. 굉장히 강력한 말이죠, 그죠?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예수님께 와서 죽으라고 명하신다. 우리는 모두가 다 살려고 좀 더 올바른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생활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은 끊임없이 내 자신을 죽이는 작업. 바울이 계속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느라. 예수를 정말 따라가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를 죽여서 자기가 없는 인생, 자기가 없는 것은 자기를 비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우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 체험으로 나아가는 게 진정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 대한 강조는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에게 동동하게 나오는 말입니다. 찰스 펄진의 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은혜는 싸고 편한 길을 약속하지 않는다. 그 길의 끝에는 항상 예수가 계시고 예수께서 가신 그 십자가도 거기에 있다. 은혜란 싸고 편한 길을 약속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언제나 공짜고 거저 얻는 은혜라는 말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너무나 값싸게 여긴다는 거죠. 본헤프가 쓴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첫 페이지의 한 단어가 cheap grace라는 단어입니다. 값싼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너무나 주님이 주신 그 하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버리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 얻었기 때문에 하고 마침표를 찍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속에 예수가 살아나도록 만들어내고 이게 다 사라져버리고 구원 얻은 기쁨만 노래하고 그 다음에 삶이 나타나지 않는, 따라오지 않는, 내 삶에 예수가 주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 모든 삶을 두고 cheap grace, 값싼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마찬가지로 찰스 펄진이 고백하는 것, 값싼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는 것은 그 끝에 십자가가 있다라는 사실.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오라. 오늘 이렇게 말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책이 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고전이란 무엇일까요? 한번 볼까요? 신앙인이 기독교 고전 한번 펼쳐봐 주시겠습니까? 네, 신앙인에게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책을 기독교 고전이라 말할 수 있는데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을 잘 보여주고 신앙인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양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책들 중에 어거스틴의 참회록,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또 철로 역정, 이런 책들이 아주 오래되면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참회록 같은 경우는 그 긴 세월 천년이 훨씬 1500년이 지난 책이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가슴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 앞에 살아간다라는 것, 회개에 대한 책이지만 그러나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새로운 삶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철로육장이라는 것은 우리 오가는 모든 세계에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철로, 하늘까지 가는 길에 progress,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파스칼의 팡세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죠. 인간은 연약한 갈대라는 그 이름이 유명했던 그 책, 세계의 가장 천재라고 불려지는 천재라는 단어가 파스칼 때부터 생겨났던,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제 컴퓨터, IT 모든 게 다 발달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것의 첫 출발이 파스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산기의 시초를 만든 수학의 천재였지만 그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낸 한 사람이었습니다. 존 밀턴의 신락원, 제가 대학원에서 전공했던 책이기도 한데 무너져가는 중세 시대를 살려내는 한 권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쓴 요한 칼빈,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1536년에 약 500년 전에 쓴 책이지만 여전히 성경 다음으로 가장 기독교의 정수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 책도 하루하루 묵상할 수 있도록 잘 쓰여진 책이고 주님 앞에 매일의 경건 생활을 보여주는 안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찰스 셀든의 예수는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우리 한때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이 책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 이 책은 옥스퍼드 대학교 그리고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교수님이셨던, 고전 영문학 교수님이셨던 C.S. 루이스가 남긴 책인데 방송에서 했던 글을 묶어서 나오는 것인데 오늘날 모든 지성인 또 모든 사람에게 가장 깊이 기독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정한 이런 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두고 우리는 기독교 고전, 크리스천 클래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즘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이런 고전은 한 번 읽을 것이 아니라 옆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읽다 보면 이렇게 고전이라고 말할 때 이유가 있는 거죠. 이런 고전이 다 보여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 앞에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세계와 세상을 아주 잘 이해를 시킨 이런 책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간단하게 토마스 아퀸비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책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개를 잠시 한번 볼까요? 1420년 전후에 기록이 되었으니 거의 시간으로 말하면 6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죠. 이 긴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이 책을 두고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장 완벽하게 요약한 책이라고 극찬을 했던 책이기도 합니다. 토마스 멀턴 영성가는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킨 첫 번째 등불이라고 이 책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본해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독일에서 세계의 천재라고 했던 한 사람인데 그가 독일이 나치 정권에 들어갔을 때 미국으로 들어와서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로 지냈습니다. 고난받고 있는 독일 교회를 보면서 도저히 이대로 있을 수 없다 하고 히틀러 암살단을 조직해서 독일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발각이 되어서 감옥에서 독일이 해방되기 며칠 전에 죽게 됩니다. 그가 감옥에서 마지막까지 보내면서 읽었던 책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토마스 아퀸비스의 그 삶을 잠시 한번 볼까요? 그의 좌우명을 한번 보면 나는 명상과 독서 이외에는 어디에서도 안식을 찾지 못했다. 예전에 우리 사제들이 했던 그 대표적인 고백이죠. 명상과 독서, 메디테이션과 독서 이외에 안식을 찾지 못했다. 성경을 네 번 이상 필사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네 번 이상 필사, 우리가 평생에 성경 필사만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100명에 한 명이나 할까 할 일인데 네 번이나 필사하면서 주님 앞에 섰던 한 사람입니다. 이 당시 때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프린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다 손으로 썼던 그런 시절입니다. 펜이 잘 발달된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한번 쓰는 게 오늘날보다는 얼마나 어렵다는 걸 쉽게 이해하겠죠. 1379년에 도셀 뒤셀도르프의 독일의 뒤셀도르프에서 캄펜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형이 부원장이었던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수도에 입회를 했고 사제 직분을 받고 수도원에 나중에 부원장으로 선출이 되고 수도원 안뜰의 안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사제들의 글입니다. 가톨릭 신부의 글인데 당시 때는 개신교가 아직까지 탄생되기 전이었죠. 가톨릭은 오늘날 가톨릭과 그 당시 때 가톨릭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가톨릭의 큰 교리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가톨릭이라는 것이 기독교가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어거스틴 이후로 한 5세기 정도부터 요한 칼빈까지 한 1000년 정도의 가톨릭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1000년 동안 가톨릭 시대에 그러면 우리 개신교, 우리 신앙인은 따로 없었단 말입니까? 그런 질문이 올 수가 있죠. 이건 역사적으로 좀 보면 구약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말라기가 마지막 성경이잖아요. 말라기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는 탄생되기까지 한 400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성경 기록이 끝이 났어요. 그러면 말라기 이후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사이에는 따로 책이 없으면 계시가 끊어졌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끔 성도님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두고 우리가 부르기를 종교의 암흑기라고 불러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실제 책의 기록이 성경은 끝이 났지만, 구약은 끝이 났지만 그러지는 않습니다. 말라기 이후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정통 유대교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성경을 가르친 그 사람들은 점점 변질되어 가는 상황이었고, 그들 말고 다른 한 거룩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두고 우리가 쿰란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아마 들어보셨을 쿰란의 그 공동체, 성경이 발견이 된 그 두루마리 사건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 메인 라인의 정통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 게 아니고 그들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나갔는데, 그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을 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센파 이렇게 부르곤 하는데, 그 400년 동안에 흘러왔던 그 에센파의 나중에 후예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 혼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일파들이 있고 말씀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보면 히브리서에 나오는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납니까? 멜기세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 보면 멜기세덱 단어가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나오지 않는 멜기세덱이 왜 갑자기 히브리서에서 나올까요? 이것은 히브리서를 읽는 수신자들이 이전에 오랫동안 구약에서 약속되었던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가 온다라는 걸 믿었던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니 정통 유대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 무리들이 계속 역사 속에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카톨릭 시대, 가톨릭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천년의 가톨릭 시대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사제로 부름을 받았던, 아니면 조용하게 예수님을 믿었던, 비록 거대한 메인라인의 가톨릭은 굉장히 성경에서 이탈되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모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야, 캠피스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1부는 25편이 있고 12편, 59편, 18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영적 생활에 유익한 권면들, 내면 생활에 유익한 권면,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내적인 위로, 성찬의 놀라운 신비와 축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 보면 조금 특별한 게 영적 생활, 내면 생활, 내적 위로, 이건 이해가 되는데 성찬의 신비를 이렇게 한 장을 말할 정도로 말을 합니까? 네. 당시 때는 가톨릭 시대는 성찬이 어느 때보다 중요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면 기독교 강요의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하는데 한 반 정도가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성찬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룬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길게 다룰까? 가톨릭 시대 때는 말씀도 중요했지만 성찬이 그만큼 눈에 보이는 성찬이 중요했기 때문에 성찬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각 장마다 보면 아주 간결하면서도 깊은 영성의 울림이 있는 책이고 예수님의 성품, 가르침, 삶을 발견하게 만들고 문장마다 많은 것을 생각하고 기도로 이끄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책을 남겼지만 그가 이 책을 쓰고 자기 이름을 남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사실 원저자대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쓴 사람이 그라고 생각하고 오늘날 그를 저자로 지목을 하고 있는데 이 귀한 책을 가장 역사의 중요한 책을 남기고도 자신의 이름마저도 남기지 않았던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이제 중요한 구절들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절대 세월을 허송하지 마라. 책을 읽든지 글을 쓰든지 기도를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또는 공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든지, 이때 공익이라는 것은 타인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일을 하든지 항상 무엇인가를 하라. 가톨릭의 수사들이 하는 말치고는 조금 의외 아닙니까? 수사들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묵상하고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다듬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예수님 누군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정말 그것이 내 속에 내면화되었다면 공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내라는 것,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을 알고 실천하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자기 계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을 이게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가장 기초를 이루는 한마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의 삶, 어둠에 가는 인생과 생명의 빛에 가는 인생을 대조를 시켜놓은 거죠. 생명의 빛을 얻는 삶과 빛으로 살아가는 삶, 예수를 따라가는 삶의 마지막으로 살아내야 될 삶은 빛을 가지고 있다면 이 빛을 실제 살아내는 실천적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 시대든 지금이든 다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를 우리가 자기 선언을 보면서 배우는 것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를 전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 우리는 세상의 빛 예수를 배우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은 이제 너희가 빛으로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다면 이제 우리가 진짜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오늘 가톨릭의 어둠 속에서도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어라고 외치는 난 수도사의 고백을 보고 있습니다. 삼일체에 대한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나는 삼일체 정의에 관하여 아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의 죄에 대하여 참여하는 마음을 갖고 싶다. 저는 이 구절을 제 삶에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저같이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새겨야 될 한마디입니다. 삼위일체 정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이 삼위일체 정의란 말은 오늘날은 책으로 잘 나와 있지만 본래 삼위일체 정의를 가지고 수사들이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특히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과연 세 분의 위격에 동등한가, 차이가 나는가, 성부가 위인가, 성령은 무엇인가, 그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논쟁하고 죽이고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나는 삼일체 정의를 잘 아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의 죄에 대하여 참회하는 마음을 갖고 싶다. 지성에 끊임없이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하고 성경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아는 것이 지성의 확장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 때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게 진정한 참회, 회개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제자 훈련을 하고 사역 훈련, 많은 훈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모든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뭘 향해서 나아가야 될까요? 성경을 체계적으로 아는 것은 참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에 읽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성경에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 성경 공부를 하고 체계적으로 성경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예수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잘 가르치는 것은 참 귀한 일이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지식도 다 폐하고 다 사라질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를 바르게 아는 것, 예수를 안다는 게 어떤 것을 말합니까? 내 속에 예수가 주인으로 완전히 차고 넘치게 만드는 것, overflowing 하게 만드는 것, 주님이 내 속에 완전히 지배할 때 내 자신이 죽고 내 속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심지어 죽음까지도 유익한, 그래서 우리 모든 신자의 삶의 마지막 목표는 예수 닮아가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살아내는, 그걸 달리 말하면 선교적인 삶이 되겠죠. 나를 통해 주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제자 훈련을 하고 사역 훈련을 하면서 언제나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닮아가기 원합니다,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내 자신이 바뀌어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내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지나친 변명을 하는 것보다 진실한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낫다. 죄를 범한 후에 변명을 하는 것보다, 이 변명이라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차라리 진실한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낫다. 아담과 베드로의 차이가 여러분 기억납니까? 아담은 범죄한 후에 변명거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명은 당신에게 준 여인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변명이었어요. 베드로는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눈을 마주한 채 닭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밖에 나와서 통곡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범죄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윗이 하는 고백이 기억납니까? 상한 심정이라, 통회하는 심정이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모두가 다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죄와 싸우면서 나아가는 것은 꼭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발견하고 통회하는 심정. 아담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동산 나무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였습니다. 그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신 거죠. 다윗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악 속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을 정말 알게 되었을 때 나타난 게 진정한 회심의 기도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이 회개의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목사의 삶에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참 늘어나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점점 주님을 선명하게 보지 못하는 회심의 기도가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늘 발견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회심의 기도가 하나 있지요. 회개 기도라는 것은 죄가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진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에게 나오는 게 회개의 기도예요. 환한 태양빛에 갈 때 조그마한 먼지도 환하게 비칩니다. 태양빛에 가까이 갈 때 나올 때 그때 나오는 게 진짜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회개의 기도가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위단 우리의 사제가 했던 한마디입니다. 삼일체를 바르게 아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참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자신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에 대해서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스스로 겸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칭찬에서 기쁨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아,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꼭 가슴에 새겨야 될 한마디이죠. 자신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칭찬에서 기쁨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인정 욕구에 메마른 현대인에게 근본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한마디입니다. 자, 겸손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할 때 나오는 진정한 자세가 겸손. 겸손한 자가 진짜 행복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칼빈이 쓴 책 중에 칼빈의 경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경건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경건이란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일이죠. 그렇죠? 겸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할 때 그때 나오는 모든 삶의 총체적인 걸 두고 경건이라고 말하고 그 경건의 가장 핵심에 들어가 있는 한 단어가 겸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겸손은 자기를 상대방보다 그냥 낮추는 일이 예의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발견하기 때문에 겸손하지만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거죠. 없어도 당당할 수 있는, 남보다 무조건 내 자신을 낮추어서 자기를 비하시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말하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겸손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삶을 두고 겸손한 삶이라고 말합니까? 그분은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총체적 궤적을 두고 경건과 겸손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넘치는 사람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세상의 명예를 탐하지 않는 자가 진정 위대하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현세 모든 것들을 하찮게 여기는 자가 지혜롭다.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가장 박식하다. 이 말씀 가만히 들어보면 누가 보입니까?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자가 위대하다. 사도 바울이 늘 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모든 것보다도 사랑 위, 믿음, 소랑, 사망, 영원한 사랑. 자신을 낮추고 세상의 명예를 탐하지 않는 자, 이 누구를 보여주는 것 같죠? 바울 자신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렸던, 모든 명예, 권력을 누렸던 사람인데 세상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사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걸 하찮게 여기는 자. 바울이 하는 말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에 내가 세상 모든 것을 하찮게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가장 박식하다. 자, 이 모든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바울뿐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살아간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자신을 낮추고,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 하는 정확한 말씀이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 안에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는 것은 자기를 하찮게 이길 줄 아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는 것은 세상의 하찮아서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세상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제가 늘 우리 젊은이들, 성도님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세상의 그 화려한 것을 눈물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정말 하늘에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야 세상의 그 화려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예수를 얻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지, 세상을 버린다고 예수를 얻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세상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한 구절 보시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구절, 인간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원하고 생각했던 것처럼 살아온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인가.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할 때 이 한마디는 내 삶을 바꿔줍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과거의 삶을 다 돌아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지금 살아내는 겁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를 잘 알고 계시죠? 죽는 것을 기억하라. 메멘토 기억하라 모리. 우리가 모털한 죽음의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전에 많은 수도사들은 책상 위에 인간의 해골을 놓아두고 늘 생각했던 한 구절입니다. 메멘토 모리.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본래의 배경을 보면 로마 시대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이 오면 그 로마 시대에 정말 얼마나 환영을 받았겠습니까? 그 개선 장군 뒤로 수많은 병사들이 따라올 때 그 개선 장군을 따라오는 한 사람이 뒤에서 외쳤던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 무슨 말일까요? 당신이 지금은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 행진곡을 하면서 오지만 그러나 당신 또 죽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참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겸손해야 될 그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내 삶의 매 순간순간 우리가 마지막 순간처럼 이라는 이 단어를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주님, 제가 어떤 상황을 하더라도 내 연약한 삶을 통해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시편에서 다윗의 고백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지더라도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죽을 존재라는 것, 죄인의 존재라는 것, 그러니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삶에 육신의 삶과 영적인 삶을 구분해서 나오는 글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서 외적인 일에 몰두하는 사람 마음에는 평안이 없지만 성령을 따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열렬히 섬기는 사람의 마음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자기를 비우는 삶,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삶, 종의 형체로,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는 삶, 그 다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마지막에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령을 따라가는 삶, 육신을 따라갈 것인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달리 말하면 내 자아, 내 생각, 내 성정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성령,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될 마지막 두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자의 마지막 싸움은 세상의 명예, 세상의 쾌락, 세상의 물질 다 싸워야 될 싸움이지만 또 자녀들 미래 뭐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신자의 마지막 싸움 하나가 있다면 내 자신입니다. 내 자아가 주인인가? 내 자신이 살아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자아가 죽고 성령께서 살아난 사람인가? 목사로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사랑스럽고 귀하지만 조금 부담스러운 사람 누굽니까? 라고 말하면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 제 자신을 바라볼 때도 너무나 너무 주님 앞에 누추하게 보이는 순간은 뭘 못하고 실수하고 이게 아닙니다. 내 자아가 아직까지 살아있구나라는 걸 발견할 때 너무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초라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왜 내가 그렇게 십자가를 못 받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아직까지도 살아서 내가 살아있을까?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첫 시작의 내 죽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의 첫 시작은 자기 자신을 비우고 죽이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적다. 아, 이게 얼마나 우리 가슴 절절히 다가오는 말입니까? 천국을 사모하지만 땅 위에서 십자가 지는 사람은 너무나 적은. 그리스도의 일생의 십자가요, 순교인데 그대는 어찌하여 평안함과 즐거움만을 추구하는가? 영적인 삶에 더 높이 도달할수록 더 무거운 십자가를 발견하게 된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고통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제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을 요약 정리를 하면서 이 한 문장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는 십자가에 대한 문장들을 따온 글들인데, 이 전체적으로 흐르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엔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란 성령에 의지하여서 십자가를 따라가는, 내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 그것은 결국에 성령을 따라가는 인생. 다음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 마음이 당신이 주는 모든 선물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신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지 않은 한 완전한 휴식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지 않은 한 완전한 휴식은 없습니다. 그 전에 어거스틴이 했던 말과 좀 비슷하죠.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방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거스틴 그리고 파스칼 그리고 오늘 토마스 아퀸비스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방이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얻기까지는 나에게는 어떤 안식도 없다라는 것. 한번 여러분 깊이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매일의 삶에 정말 깊은 평강을 누린다면 어디에서 평강을 누리는가? 가정이 잘 되어가고 환경이 잘 되어가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보면 따져보면 상대적으로 누리는 것들입니다.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될 때, 폭풍우가 막 몰아친다 하더라도 그 절벽 속에서 엄마 품에 잠들어 있는 새 새끼의 모습, 모든 환경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품 안에 깊이 있을 때 오는 그 진정한 안식, 평강, 그걸 정말 누릴 줄 아는 사람은 조금 세상이 생각처럼 펼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누리는 그 평강에는 변함이 없죠. 그는 위에서 오는 평강, 주님 때문에 오는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은 참으로 아름답고 기쁜 일입니다. 그때 사람은 진실로 자유롭고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일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영원한 소망,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니 그 안에서 가장 위대한 선을 얻고 영원히 소멸되지 아니할 하나님 하늘의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나아가고 있는데, 본래 우리 인간이 예배하도록 창조된 인간이죠. 이들은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인간이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에 맡긴 일이 동산을 경작하는 일이라고 했죠. 제가 설교 시간에도 이 부분을 몇 차례 다루었는데, 경작하다, 컬티베이트 하는 것을 두고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표현합니다. 이 경작하다, 일하다는 단어가 다른 단어의 의미가 예배하다 의미예요. 그러니 아담이 경작하고 땀 흘려 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일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예배하도록 창조된 인간,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가게 되면 뭐가 있을까요? 이런 설교는 다 없습니다. 그때 있는 일은 찬양하고 예배하는 인간의 모습,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과 헌신이 예배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도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사람들이 예배자로 지음을 받았는데 예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해서 그로 하여금 예배자로 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존 파이퍼가 가장 강조했던 이 한마디입니다. 왜 선교해야 됩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당연히 많은 말입니다. 영혼 구원에서 뭘 하던단 말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이 창조받은 목적이 예배라면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또 토요일 새벽 예배, 매일에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깊이 나가는 그 시간이 나에게 가장 복된 시간, 가장 행복한 시간이 맞는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네 가지 부탁을 하는데, 네 가지 종합정리한 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 자신의 뜻보다 다른 사람의 뜻 이루기를 소망하라. 남들보다 많이 가지리 말고 적게 갖는 것을 택하라. 낮은 자리에 앉고 낮은 자가 되도록 노력해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소망하고 기도하라.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과 특히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는 현대인들의 말에 저항하는 전혀 안 맞는 말들입니다. 너 자신의 뜻보다 다른 사람의 뜻 이루기를 소망하라. 다들 뭘 가르칩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하고, 네가 원하는 거 just do it, 그냥 하라고, 네 뜻을 이루라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뜻 이루기를, 형제를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를 위해서. 예수님의 삶 자체가 절정입니다, 그죠? 주님 내 뜻이 아니고 당신 뜻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기를 원합니다. 남들보다 적게 갖는 편을 택하라. 오늘 주님께서 빌립보서에서 보여주는 극치의 한마디입니다. 자기를 비워, 케노시스라고 했죠. 비워도 어느 정도 비웁니까? 생명을 비우는, 죽음으로 나아가는 낮은 자리에 앉아라.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삶 자체, 예수님의 성품 자체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몇 가지 말씀을 보도록 할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결점, 약점, 어떤 것이든 참도록 노력하라. 그대 자신조차 고치지 못하면서 어찌 남이 그대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가. 스스로 먼저 마음의 평온을 유지해야 다른 사람도 평온하게 할 수 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 가장 위대한 전도라는 것은 이런 삶을 살아내는 삶 자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을 배워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것이다. 이 책은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인용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을 배워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기도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님을 내게 주십시오.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주님이 떠나시면 어떤 위로 소용없습니다. 주님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주님이 저를 찾아오지 않으면 살아있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소유하면 전부를 얻는 것이요, 예수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주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주님 그것으로 저는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원하시고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고 무한한 권능을 지닌 하나님, 천지간 어디서나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행하시나니 그 놀라운 신비의 역사심을 헤아릴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존 파이브가 했던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God is always doing 10,000 things in your life. 하나님 우리 삶에 만 가지 일을 행하는데, and you may be aware of three of them. 만 가지 중에 우리가 아는 것은 세 가지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지혜와 인간의 유한함. 제가 목회 13년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그 가운데 가장 배운 것 딱 한 가지 말하라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진리, 영원한 지혜 앞에 우리 인간은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신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지혜를 인정해 드리면 조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활처럼 펼치지 않아도 너무 마음 상하지 않을 수 있고, 또 계획대로 일이 되어야 될 텐데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시대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걸 생각하면 누가 이룰 수 있을까요? 아무리 우리가 뛰어난다 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못합니다라고 정말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게 진짜 하늘의 평강, 그리고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요약 정리해서 한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볼까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사랑하는 삶, 전심으로 하나님을 열망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끊임없이 회개와 자기 부인으로 성령을 따라가는 삶, 예수를 소유함으로 하늘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삶,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전파하는 삶. 네 번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를 소유함으로 하늘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세 번째, 끊임없는 회개 자기 부인으로 성령을 따라가는 삶.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죠? 두 번째, 전심으로 하나님을 열망하며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가을입니다. 다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성경도 잘 읽으시고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긴 주옥 같은 글을 통해서 아,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는 것,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가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 뭔가를 다 채우려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를 비움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해져가는 삶, 그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그 모든 삶의 체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KBC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또 잘 배워가고 또 성경부도 열심히 하고 개인 경건 생활을 잘 해가길 바랍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성품이 예수님으로 닮아가는 내 말과 행동, 언어, 삶의 모든 영역, 아이들을 가르칠 때나 키울 때나 직장에 일할 때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어서 그분이 살아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점검은 위로서는 하나님이 인정을 하셔야 되고 옆에서는 우리가 아니라 가족들과 우리 직장인들, 옆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의 신앙의 점수를 매기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